오늘 모든 예배가 마친 후에는 밑에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바로 가지 마시고 내려가셔서 함께 다과 드시면서 또 친교하실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우리 전우자와 계신 분들 보고 함께 해피 땡스기빙하고 좀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하러 주님께 돌아오다, 감사하러 주님께 돌아오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라는 신분 제도가 있어서 사람들을 네 가지의 이 계급으로 나눕니다. 이 네 개의 신분 중에 가장 낮은 계급이 수드라라고 불리는 이 계급인데요. 이들은 인도 사회에서 천대당하는 사람들로서 가장 밑바닥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죠. 우리나라도 옛 조선시대 때 이 백정을 천대했던 거랑 아주 비슷한 문화가 인도 사회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뉴욕 베스트셀러로 소개되었던 책 중에 신도 버린 사람들이라는 책이 출간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인도의 이 수드라보다도 더 낮은 계급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달리트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계급인데요. 그렇다면 왜 여태까지 이 달리트라는 이 사람들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이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일명 불가촉 천민으로 불려지기 때문입니다. 불가촉 천민, 쉽게 말하면 만질 수 없는 천민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만질 수도 없고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도 표현할 수도 없고 다른 일들을 함부로 쳐다봐서도 안 되고 자신의 어떠한 그림자가 다른 사람의 그림자랑 겹쳐도 안 되는 말 그대로 천하디 천하게 여겨져서 다른 사람들을 만질 수 없는 불가촉 천민으로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밝은 대낮에는 인도 거리를 다닐 수가 없고 저녁에 거리가 되어서만 나와 살 수 있고요. 사람들의 집에 있는 화장실에 있는 분뇨를 청소하는 일들을 합니다. 다녀간 길이 더러워진다고 사람들이 욕하고 또 때로는 돌을 던지기 때문에 항상 빗자루를 등에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들, 바로 인도에 살아가는 불가촉 천민 달리트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좀 배경은 좀 다르고 문화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바로 그 인도에 살아갔던 그 달리트와 같이 살아갔던 불가촉 천민들, 이 유대사회에서 바로 그렇게 사람들을 만질 수도 없고 다른 이들의 물건을 만질 수도 없어서 숨어 살아가야 했던 그런 존재들이 바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죠. 문둔병은 온 몸을 썩게 하는 병입니다. 문둔병에 걸리면 코가 녹아지기도 하고요. 귀가 사라지기도 하고 입술이 다 녹아내려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손과 발이 다 녹아버리기도 하죠. 이 얼마나 무서운 질병입니까? 이 병이 더 무서운 이유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염이 되는 전염병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문둔병에 걸리면 가족들과 함께 살지도 못하고 도시에서 쫓겨나 동굴이나 광야 같은 곳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문둔병자들이 몰래 도시에 들어오면 돌에 맞아 죽어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죠. 한국에서도 이 문둔병에 걸린 사람들을 따로 격리해서 저 바다 건너 소록도라는 섬에 격리해 두었습니다. 요즘에는 문둔병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 나균을 발견한 이 노르웨이 의사 한센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다행히도 오늘날 이 한센병은 약으로도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들이 이 병이 치료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으면 음성 판정을 받아서 가족들하고도 이제 생활이 가능합니다. 전염이 이제 그쳐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의 이야기일 뿐이죠. 신약 시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문둔병자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균이 전염되면 마을 전체가 죽거나 심지어 한 나라, 한 민족이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질병인 거죠. 오늘날 가장 무서운 질병을 우리가 에이즈나 혹은 암이라고 생각한다면 신약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는 가장 큰 저주요, 가장 무서운 병이 바로 이 문둔병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니 문둔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나병 환자 열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둔병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람들 앞으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동네에 가면 돌에 맞아 죽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저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병 환자들은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병을 혹시 고쳐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 한 가닥의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그러나 나병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정말 나병과 같이 더러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야,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의 기도도 들어주실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떠한 죄인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나오면 반드시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멀리 서 있을지라도 그 멀찍이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를 향하여 큰 소리로 부를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반전적인 희망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비록 멀찍이 서서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었던 그 단 한마디의 외침이었으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절대로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병 환자가 함부로 사람들 사는 마을에 출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문둥병자가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고 인지하여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확인받기 위한 경우입니다. 제사장이 그를 확인하고서 몸이 나으면 다시 이 도시 안으로 들어오고 마을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14절에 예수님께서 아직 나병이 낫지 않은 이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주라 말씀하신 것은 너희의 병이 이미 다 나았음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라 라는 믿음의 이 도전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발걸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가다가 나병이 낫지 않았으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것이죠. 혹 병이 다 낫지 않았을지라도 이 제사장에게 함부로 갔다가는 그 다음에 제사장이 다시 그들을 만나주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위험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을 찾아가게 되었고 가는 도중에 자신들의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그 다음부터 펼쳐집니다.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린 환자가 장시간의 수술을 통해 자신의 몸이 나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중환자실에서 오랫동안 입원해 있던 환자가 자신의 이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찾아가서 고개라도 숙이고 그에게 감사 인사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뭐 한국 문화라면 과일 한 박스라도 의사에게 이렇게 사주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인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문둥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 인사 한번 하지 않았어요. 10명 중 9명은 각자 갈 길을 갔고 오직 한 사람만이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여기 1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라고 되어 있는데 살해하니라는 이 말을 더 쉽게 해석하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절하면서 감사 인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고침받은 환자는 10사람인데 오직 이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여기서 말씀을 좀 한번 입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도대체 이 나머지 아홉 사람은 어디 갔을까요? 평생 꿈 같은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그들의 이 불치병을 고쳐주신 이 의사 예수님을 앞두고 도대체 어디에 갔단 말입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요? 평생 정말 꿈같은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한시라도 빨리 보고 싶었던 그들의 가족들,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형제 자매들, 혹은 내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내 아들, 딸들을 보고 싶어서 한 걸음에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어서 빨리 내가 이 고침받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신경 쓸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아홉 명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은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와 핑계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을 거야. 그러나 그 어떠한 명분과 이유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삶의 모습을 바꿔야 할 변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1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오늘 27절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주님의 이 질문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자신들이 받은 은혜에 도무지 감사할 줄 모르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홉 명의 나병 환자들의 입장이 되어보면 그들도 분명히 사정이 있었고 상황이 있었고 충분히 우리가 공감하고 이해할 만한,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을 만한 각자의 사정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감사가 없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면 그 자세가 고쳐야 할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갚을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어떤 바쁨을 핑계로, 내 자신의 개인의 생활을 핑계로 주님 앞에 나와 감사드리기보단 내 삶을 살아가기에 또 바쁘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인 욕망이나 계획을 뒤로 한 채 먼저 자신의 병을 고쳐준 예수님을 찾아와 급히 돌아온 이 나머지 한 사람에 비하자면 아홉 사람은 너무나도 미숙한 수준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의 이 모습을 말씀 속에서 대입해 본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아홉 사람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바쁜 모든 사정을 다 뒤로하고 주님께 돌아온 그 한 사람과 같습니까? 오늘 15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자, 15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떠한 자세로 감사를 드립니까? 먼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을 가는 그 광야길에 큰 소리로 그 기쁨의 감사를 마음속에 감출 수가 없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찬양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 이게 웬 기적입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죠. 요즘에는 우리들이요, 입술로 이렇게 감사를 잘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속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지만 입술로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감추지 못하고 입을 열어서 큰 소리로 여호와께 외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사람은 정말 마음을 다하고 행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아홉 명은 더 시급한 일이 있어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지만 이 한 사람만큼은 만사를 제쳐두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또한 그의 깊은 감사를 받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행복하고 뿌듯하셨을까요? 감사는요, 나누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를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의 인생은요, 복이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감사가 넘쳐나는 가정은 화평이 머뭅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는 시험거리가 없습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공동체는 낙심과 절망도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이죠.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어쩌면 오늘 이 고침을 받은 열 사람, 정말 모두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이 가운데서는 10년, 20년, 어쩌면 평생 동안 문둔병자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을 것이에요. 정신적으로도 피폐했을 거예요. 정말 삶의 문제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됐을 때 오직 한 사람만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19절 말씀, 오늘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자, 19절 말씀 다시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그에게 이르십니다. 내 무엇이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이상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러 왔는데 예수님은 너의 감사가 구원한 것이 아니고 뭐가 너를 구원했다고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29절 말씀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감사가 바로 그의 믿음의 씨앗에서 비롯된 열매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예요. 여러분, 감사는 누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지금 내게 주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힘든 가운데서도 내게 은혜 주시겠지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바로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이 감사를 낳은 것이죠. 참 믿음이라는 것은요, 구체적인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의 열매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은요, 정말 어려운 경제적인 위기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요, 긴급한 일들에 노출되어 있고 항상 분주한 일들로 정신이 없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분들 가운데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항상 해야 할 일들로 정신없고 또 힘겨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어렵고 바쁜 이 세상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제쳐주고 만사를 제쳐주고라도 주님께 달려와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감사의 수준을 더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열매인 감사를 보시고 더 큰 감사의 열매를 맺도록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못한 핑계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일들에 분주하여서 하나님께 나와 감사드리는 일을 등한시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오늘 이 하루를 맞이하여서 삶의 현장 속에서 또 우리의 일상의 현장 속에서 감사의 열매를 활짝 피울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정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혹시 우리가 그 아홉 명의 사람처럼 각자 자기의 사연과 사정에 바빠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등한시하고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러했더라도 오늘 이 하루를 우리의 전환점으로 삼아서 주님 앞에 나온 그 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큰 것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일상적인 현장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믿음의 열매임을 주님 배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 감사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삶의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이유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